루이자 메이 올컷의 대표작이죠. 작은 아씨들에는 4명의 개성 넘치는 소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소녀 독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인물은 소설가가 되기를 꿈꾸는 둘째 딸 조라고 하던데요. 소설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조는 신문에 여러 편의 소설을 기고해서 원고료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쓴 소설들이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선정소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죠. 그리고 미래의 남편인 베어 교수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소설들을 불태워버린 후에 새로운 문학 양식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데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도덕적인 수필 또는 어린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정소설을 써야 했던 올컷 자신에 대한 반성이 담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컷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올컷은 이런 통석적이고 자극적인 소설을 통해 작은 아씨들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작가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가면 뒤에서 또는 여성의 능력의 주인공 진 뮤어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중심 사회에 분노해서 복수를 꾀하는 악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수요일 밤이죠.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일린입니다.
작은 아씨들, 이 작품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스릴러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컷이 선정주의 소설의 탈을 쓴 진보주의자였다라는 해석으로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연구자들은 올컷의 생애에서 찾고 있죠.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의 친구들이자 이웃이 Ralph Waldo Emerson, Henry David Thoreau였답니다. 그리고 주홍글씨의 작가 Nathaniel Hawthorne도 있었고요. 당시 최고의 지성들을 보고 들으면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샬롯 브론테의 생애를 읽고 많이 감정이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컷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샬롯 브론테의 전기를 읽게 되고 자기와 비슷한 데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를 드리면서 한 이야기지만요.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는 협회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근거로 그녀가 단순한 목적으로만 돈을 벌기 위해서만 목적이 아닌 그 행위 자체 선정소설을 쓰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중심 사회의 반기를 든 진 뮤어가 코번트리 가문에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지 오늘도 계속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물 마련했죠. 문학 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선정소설집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이 번역서를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kunk Anansie의 Twisted Everyday Hurt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Behind the Mask or a woman's power.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코번트리가의 새 가정교사로 들어온 여자는 20대에 아름답고 재능이 출중한 진 뮤어입니다. 그녀는 가정교사가 된 첫날부터 심약하고 불안정한 코번트리 부인을 감화시켰습니다. 나이 지긋한 존 코번트리 경에게도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학생인 벨라에게는 친언니처럼 다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외로운 차남 에드워드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만하지만 권태에 찌든 맏아들 제럴드조차 그녀의 천상의 노랫소리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사사건건 그녀를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도 바야흐로 그녀에게 백기를 들까요? 아니, 그보다는 그녀가 사실은 20대의 아름답고 순종적인 가정교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날이 올까요? 어쨌거나 지금 맏아들 제럴드는 그녀의 노래소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정원 돌계단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그를 미처 보지 못한 건지 진 뮤어 양이 나오다가 그만 놀라 넘어지고 맙니다. 놀란 벨라가 오빠를 불러댑니다.
제럴드, come here quick! Presently called Bella from the rustic seat where she stood beside her governess who sat with her hand over her face as if in pain. Gathering himself up, Coventry slowly obeyed, but involuntarily quickened his pace as he heard Miss Muir say, Don't call him. He can do nothing. For the emphasis on the word he was very significant.
Oh, what is it, Bella?
He asked, looking rather wider awake than usual.
You startled Miss Muir and made her turn her ankle. Now help her to the house, for she is in great pain, and don't lie there any more to frighten people like a snake in the grass, said his sister petulantly.
I beg your pardon. Will you allow me?
N. Coventry offered his arm. Miss Muir looked up with the expression, which annoyed him, and answered coldly.
Thank you. Miss Bella will do as well.
Permit me to doubt that.
And with a gesture too decided to be resisted, Coventry drew her arm through his and led her into the house. She submitted quietly, said the pain would soon be over, and when settled on the couch in Bella's room, dismissed him with the briefest thanks. Considering the unwanted exertion he had made, he thought she might have been a little more grateful, and went away to Lucia, who always brightened when he came.
나무 정자 쪽에서 벨라가 제랄드를 불렀다. 벨라는 가정교사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제랄드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벨라의 부름에 응했다. 그러나 그때 뮤어 양이 벨라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르지 말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녀가 그분이라고 말한 것이
제랄드를 무척이나 자극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지, 벨라?
오빠 때문에 미워양이 놀라서 발목을 삐었잖아요. 굉장히 아파 보여요. 자, 미워양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풀밭에 뱀처럼 거기 누워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지 말아요, 정말.
그렇구나. 미워양, 실례지만 제게 기대겠습니까?
감사합니다만 벨라양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워양의 차가운 대꾸에도 제랄드는 아랑곳 않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팔을 자기 팔 안에 끼워 넣은 다음 집 안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그녀는 얌전히 승복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랄드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기분이 좀 상했다. 자신이 평소에는 좀처럼 하지 않는 봉사를 했다는 걸 감안하면 좀 더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나타나면 늘 기뻐하는 루시아에게 갔다. 미워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어서였다. 아픈 와중에도 그녀는 공손한 태도로 모두에게 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다. 제럴드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녀에게 한마디 했다.
'You are very forgiving, Miss Muir, to wait upon me after I have caused you so much pain.'
'It is my duty, sir,' was her reply, in a tone which plainly said, 'but not my pleasure.' And she returned to her place, to smile and chat and be charming with Beller and her brother. Lucia, hovering near her uncle and Gerald, kept them to herself, but was disturbed to find that their eyes often wandered to the cheerful group about the table, and that their attention seemed distracted by the frequent bursts of laughter and fragments of animated conversation which reached them. In the midst of an account of a tragic affair, which she endeavored to make as interesting and pathetic as possible, Sir John burst into a hearty laugh, which betrayed that he had been listening to a livelier story than her own. Much annoyed, she said hastily, "I knew it would be so. Bella has no idea of the proper manner in which to treat a governess. She and Ned will forget the difference of rank and spoil that person for her work. She is inclined to be presumptuous already, and if my aunt won't trouble herself to give Miss Muir a hint in time, I shall."
"Shh! Wait until she has finished that story, I beg of you," said Coventry, for Sir John was already off.
"If you find that nonsense so entertaining, why don't you follow Uncle's example? I don't need you."
"Thank you, I will."
And Lucia was deserted. But Miss Muir had ended, and beckoning to Bella, left the room, as if quite unconscious of the honor conferred upon her, or the dullness she left behind her.
"저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저에게 이리 차까지 주시다니 참으로 관대하시군요."
"저의 의무니까요."
진 미워양의 말에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벨라, 네드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삼촌과 제랄드 주위를 오가면서 두 남자를 자기 옆에 끼고 있던 루시아는 두 사람의 시선이 종종 테이블 옆에 명랑한 무리를 향하는 것을 보았고 저쪽 테이블의 잦은 웃음소리와 이쪽까지 들리는 활기찬 대화의 일부에 두 사람이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을 알고는 동요했다. 그녀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가능한 흥미진진하고 애잔하게 묘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존경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실은 그녀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저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다. 루시아는 무척이나 마음이 상해서 참지 않고 죄를 내게 말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벨라와 네드가 저 여자 버릇을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저 여자는 신분을 잊고 본분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주제넘은 행동을 하려들고 있는걸요? 더 늦기 전에 숙모가 저 여자한테 주의를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저 이야기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이미 존경은 저쪽으로 가버린 뒤에 남아있던 제럴드가 루시아에게 부탁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리 재밌다면 삼촌처럼 당신도 저쪽으로 가지 그래요? 전 당신이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고마워. 그렇게 할게.
제랄드는 기다렸다는 듯 루시아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러나 그때 이미 이야기를 마친 미오양은 고갯짓으로 벨라를 부르며 그 방을 떠났다. 마치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또 자신이 떠난 뒤에 올 그 지루함과 적막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감사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Fleetwood Mac의 Black Magic Woman이었습니다.
지인 미오양이 떠난 후에 권태와 고독이 일상인 제랄드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더할 나위 없이 단조로운 평화가 코번트리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가정교사로 인한 것 같았습니다. 벨라는 지인 미오양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코번트리 부인은 살아생전 이토록 훌륭한 간호사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미오양을 칭찬했습니다. 존경은 그녀의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와 알 수는 없지만 상처가 있음에도 묵묵히 감추는 어른스러운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인들까지도 미오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오양은 코번트리가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제외한 모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란 바로 루시아와 제럴드였습니다.
루시아 disliked her, and Coventry distrusted her. Neither could exactly say why, and neither owned the feeling, even to themselves. Both watched her covertly, yet found no shortcoming anywhere. Meek, modest, faithful, and invariably sweet-tempered, they could complain of nothing and wondered at their own doubts, though they could not banish them. It soon came to pass that the family was divided, or rather that two members were left very much to themselves. Pleading timidity, Jean Muir kept much in Bella's study and soon made it such a pleasant little nook that Ned and his mother, and often Sir John, came in to enjoy the music, reading, or cheerful chat, which made the evenings go gay. Lucia at first was only too glad to have her cousin to herself, and he too lazy to care what went on about him. But presently he wearied of her society, for she was not a brilliant girl, and possessed few of those winning arts which charm a man and steal into his heart. Rumors of the merrymakings that went on reached him, and made him curious to share them. Echoes of fine music went sounding through the house as he lounged about the empty drawing room, and peals of laughter reached him while listening to Lucia's grave discourse.
루시아는 진 뮤어 양을 싫어했다. 제랄드는 그녀를 불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 기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 다 은밀히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단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온순하고 겸손하고 성실했으며 언제나 상냥하고 성을 낼 줄 몰랐다. 흠잡을 데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대체 왜 자기들이 뮤어양을 의심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의심을 떨치기는 어려웠다. 집안은 곧 두 무리로 나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랄드와 루시아 둘만 따로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뮤어양은 수줍음 많은 성격을 이유로 양해를 구하며 벨라의 공부방을 좀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곧 그 방을 너무도 작고 유쾌한 은신처로 만들어 네드와 코번트리 부인, 때로는 존경까지 음악과 책 읽기, 저녁 시간을 유쾌하게 만드는 명랑한 대화를 즐기기 위해 그 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루시아는 처음에는 사촌 제랄드를 혼자 독차지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제랄드는 너무 게으른 나머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곧 루시아와 보내는 시간을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루시아는 별로 영리한 아가씨가 아니었고 남자들을 사로잡는 애교라는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재미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제랄드의 귀에 들어왔고 그 역시 그런 일들에 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가 텅 빈 객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그가 루시아의 엄숙한 설교를 듣고 있을 때면 커다란 웃음소리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곧 루시아는 그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제랄드가 루시아에게 말했다. 루시아, 난 내일 런던에 다녀와야겠어.
갑자기 런던은 왜요?
네드 저 녀석을 며칠 두고 봤는데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어. 저 녀석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줘야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가 네드를 홀렸어.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네드는 인생을 말아먹고 말 거야.
그래요. 나도 그 여자가 추파를 던지는 걸 눈치챘어요. 저런 부류의 여자들은 늘 그런 짓을 하죠.
뮤어양 이야기라면 그 여자가 네드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말은 아니야. 네드가 그렇게 시시한 유혹에 넘어갈 만큼 지각 없는 아이도 아니고 저 여자는 조용한 권위와 대단히 매력적인 다정한 태도로 누나처럼 그 애를 대하고 있는데 네드가 그 태도에 매혹된 거지. 내가 두 사람을 쭉 지켜봤는데 그렇더라고. 제랄드는 자신의 런던행 계획을 공표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라는 말을 했다. 뜻밖에도 진 뮤어양이 그에게 다가왔다.
'Give you the letter in the morning,' said Miss Muir, with a curious quiver in her voice, and the look of one who forcibly suppressed some strong emotion.
As you please.
And Coventry went back to Lucia, wondering who Miss Muir was going to write to. He said nothing to his brother of the purpose which took him to town, lest a word should produce the catastrophe which he hoped to prevent. And Ned, who now lived in a sort of dream, seemed to forget Gerald's existence altogether. With unwonted energy, Coventry was astir 7 next morning.
Lucia gave him his breakfast. And as he left the room to order the carriage, Miss Muir came gliding downstairs, very pale and heavy-eyed, with a sleepless, tearful night, he thought, and putting a delicate little letter into his hand, said hurriedly, "Please leave this at Lady Sydney's, and if you see her, say, 'I have remembered.'" Her peculiar manner and peculiar message struck him. His eye involuntarily glanced at the address of the letter and read young Sydney's name. Then, conscious of his mistake, he thrust it into his pocket with a hasty "good morning," and left Miss Muir standing with one hand pressed on her heart, the other half extended, as if to recall the letter.
Muir 양이 피아노 의자에서 몸을 돌려 언제나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코반트리 씨, 편지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제럴드는 모두를 향해 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 새벽 기차로 떠날 거니까 부탁할 게 있으면 모두 오늘 밤에 줘야 할 거야. 그렇게 말한 후에야 비로소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벨라가 지인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자면서 네드를 끌고 나갔다. 제럴드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지인 뮤어 양은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와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는 표정으로 다시 그에게 말했다.
편지 아침에 드릴게요.
그러시죠. 제럴드는 그렇게 대답했고 뮤어 양이 대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루시아에게 돌아갔다. 자기가 막으려는 재앙을 오히려 불러들일까 두려웠던 그는 네드에게 자기가 런던에 가려는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 네드 역시 지금 꿈의 취약이라도 한 것 같은 상태라 제럴드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제럴드는 평소 같지 않은 활력을 보이며 7시에 일어났다. 루시아가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마차를 부르기 위해 그가 방을 나가려 할 때 뮤어 양이 무척이나 창백한 얼굴에 무거운 눈꺼풀을 하고 미끄러지듯이 계단을 내려왔다. 눈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모양이군. 그렇게 생각하는 제랄드에게 그녀는 작고 섬세한 편지 봉투를 건네면서 황급히 말했다.
부디 시드니 부인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시드니 부인을 뵙게 되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도 전해주시고요.
그녀의 특이한 태도며 전언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새 봉투 위에 적힌 주소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거기 시드니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실수를 눈치챈 그는 서둘러 잘 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넨 후에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은 마치 편지를 다시 돌려받으려는 듯이 앞으로 내밀고 있는 뮤어 양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Velvet Underground and Nico의 Femme Fatale이었습니다. 시드니 가문은 진 뮤어 양이 이곳 코번트리가에 가정교사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죠. 첫날 코번트리 부인과 면접을 하는 자리에서 뮤어 양은 자신이 시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명확한 이야기는 시드니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시드니 가문의 젊은 아들을 위해서 떠나야 했다고만 말했죠. 제럴드는 그 사실을 꼬투리 잡아서 그녀가 시드니가의 아들을 꼬드겼다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한 편지를 배달하게 된 그의 마음은 어쩐지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All the way to London, Coventry found it impossible to forget the almost tragical expression of the girl's face, and it haunted him through the bustle of two busy days. Ned's affair was put in the way of being speedily accomplished. Bella's commissions were executed, his mother's pet delicacies provided for her, and a gift for Lucia, whom the family had given him for his future mate, as he was too lazy to choose for himself. Jean Muir's letter he had not delivered, for Lady Sydney was in the country, and her townhouse closed. Curious to see how she would receive his tidings, he went quietly in on his arrival at home. Everyone had dispersed to dress for dinner, except Miss Muir, who was in the garden. The servant said,
"Very well, I have a message for her."
And turning, the young master, as they called him, went to seek her. In a remote corner, he saw her sitting alone, buried in thought. As his step roused her, a look of surprise, followed by one of satisfaction, passed over her face, and rising, she beckoned to him with an almost eager gesture. Much amazed, he went to her and offered the letter, saying kindly,
"I regret that I could not deliver it, Lady Sydney. She is in the country, and I do not like to post it without your leave. Did I do right?"
"Quite right. Thank you very much. It is better so."
And with an air of relief, she tore the letter to atoms and scattered them to the wind. More amazed than ever, the young man was about to leave her when she said, with a mixture of entreaty and command,
"Please, stay a moment. I want to speak to you."
London으로 가는 내내 제럴드 코번트리는 거의 비극적이기까지 했던 그녀의 표정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이틀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표정은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았다. 그는 네드에 대한 일을 서둘러 진행시키고 다른 가족들의 부탁을 처리한 후 자기 짝을 찾기엔 너무 게으른 나머지 그를 위해 가족들이 미래의 배우자로 낙점한 루시아의 선물까지 구입했다. 그러나 진 묘의 편지는 배달하지 않았다. 시드니 부인이 시골에 가 있어서 시내에 있는 집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온 제랄드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가 저녁 식사 전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미오 양은 정원에 있다고 하인이 알려주었다.
"마침 잘 됐군. 그녀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제랄드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멀리 한 구석에서 생각에 잠긴 채 혼자 앉아있는 미오 양을 발견했다. 그의 발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그녀의 얼굴에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 다음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에게 인사했다. 의외의 반응에 제럴드는 무척 놀라면서 그녀에게 다가가 편지를 건네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편지를 전하지 못해 미안하군요. 시드니 부인이 시골에 가 계셔서요. 미어 양의 허락 없이 우편으로 붙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는지 모르겠군요."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차라리 더 잘 됐어요."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받아든 편지를 조각조각 찢은 다음에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런 그녀의 행동에 제럴드는 조금 전보다 더 놀라고 말았다. 그가 막 자리를 뜨려는 순간 그녀는 간청과 명령이 뒤섞인 어조로 부탁했다.
"부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퀸의 킬러 퀸이었습니다. 제럴드의 철옹성이 조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바야흐로 그가 불신했던 그러나 묘하게 끌리던 가정교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된 루시아는 만약에 올컷이 남성 중심 사회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쓰는 것이라면 그녀는 뭘 상징하는 거죠?
그러게요.
어쨌든 어메이징한 여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끌고 가는지 내일도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가면 뒤에서를, 샘앤파커스에서 케이티 워드의 소설 책 읽는 소녀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세트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세트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공연 예정인 2014 볼쇼이 아이스쇼 4월 25일 금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제인 에어의 탈을 쓴 아름다운 가정교사 진 뮤어의 발칙한 성공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에밀리 선데의 Read All About It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